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9일 전화통화를 갖고 러시아의 무력 침공 가능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약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하면서 최근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 화상회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한 미국의 지원과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 확대에 따른 강한 대응 조치를 강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양측이 나오는 대화를 소개하며 돈바스 지역 내 무력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잠재적 틀과 우크라이나의 내부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정상들과 약 40분간 전화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9개 나라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쪽 지역의 방어를 책임지고 있으며 루마니아의 수도의 이름을 따 부크르슈티 나인으로 불립니다. 우크라이나와 동부 유럽 9개 나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할 경우 미국의 방어 지원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미 해병대와 일본 육상자위대가 올해 정례 연합훈련인 레졸루트 드래곤 2021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일 시작된 이번 훈련에는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원정군 소속 약 2,650명과 FA-18 전투기 등이 참여했습니다. 미 해군과 미 육군도 일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육상자위대에서는 동부방면대 예하 제9사단 병력 약 1,400명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일본 내 9개 지역의 병력을 분산해 실시 중입니다. 특히 제3해병원정군은 일본 육상자위대 미사일 포대와 미 해군 구축함, 양국 항공전력 간 실시간 다층적 삼각협력을 통해 해상표적을 타격하는 이른바 킬웹 모의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공중타격훈련과 시가지 전투훈련, 의료훈련, 미공군의 장거리 재보급 훈련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미 국가인 니카라과가 9일 타이완과의 외교관계를 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데니스 몬카다 니카라과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니카라과 정부는 오늘부로 타이완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어떠한 접촉이나 공식관계도 맺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몬카다 장관은 단교를 단행한 이유로 니카라과 정부는 세계에 단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전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타이완은 중국 영토에서 뗄 수 없는 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니카라과는 지난 1985년 타이완과 한 차례 단교를 했다가 1990년 다시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은 지난달 7일 4연임 집권을 이어간 가운데 두 차례 단교 모두 그의 임기 중이 결정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는 오르테가가 부정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았다며 그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카라과의 단교 발표로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14개 나라로 줄어들었습니다. 멕시코에서 9일 200여 명의 이민자를 태운 트럭이 전복돼 최소 53명이 사망했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화물 트럭이 남부 치아파스 주 외곽 툭스툴라 구티에레스의 도로에서 전복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탑승자 대부분은 중미에서 건너온 기민자들로 파악된 가운데 지금까지 53명이 사망했으며 최소 54명이 부상당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루틸리오 에스칸돈 치아파스 주지사는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치료와 사건과 연루된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르셀로 에브라드 외교장관도 트위터에 치아파스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해 다른 나라 국민들을 포함한 희생자들이 나왔다며 피해자들이 나온 나라들의 외교부와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가 9일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전투 임무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임무는 이라크군의 훈련 지원과 고문 역할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군 2,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디지털 기기들이 보급되면서 외부 정보와 문화에 귀 기울이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110여 개 국가가 참가한 이틀 일정의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 독재자들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등 민주주의가 위협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이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에서 민주주의는 우연히 생기지 않으며 갱신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9일과 10일 화상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지도자, 민간 분야 대표 등이 초청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관련 각종 지표들이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갱신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절반이 지난 10년간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했다는 보고서를 언급하며 이는 한층 복잡하고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전 세계적 도전과 맞물려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독재 국가들이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y outside pressure from autocrats, they seek to advance their own power.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억압적인 정책과 관행을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사회적 분열과 정치적 양극화의 불씨를 부채질하려는 목소리, 또 민주주의 정부가 자신들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것 등이 우리 시대의 결정적인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주의가 우월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n my view, this is the defining challenge of our time. Democracy,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즉 민주주의가 일시적으로 취약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회복력이 있고 자체 수정과 자체 개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공동체로서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는 가치를 옹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s a global community for democracy, we have to stand up for the values that unite us. We have to stand for justice and the rule of law.
특히 정의와 법치, 의사, 표현, 집회, 언론, 종교의 자유, 모든 개인의 인권 존중 등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라면서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배우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권위주의를 밀어내며 부패와 싸우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가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고 우리가 이룬 진전을 내년에 보호하기 위한 행동의 시작이라고 말해 관련 회의가 연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약속도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 갱신을 위한 대통령 구상이라는 계획으로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약 4억 2,44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 구상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위해 필수적인 5가지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가지 지원 분야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부패와의 전쟁, 민주주의 개혁 강화, 민주주의를 위한 기술 증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지원 등입니다. 특히 공익미디어를 위한 국제기금에 3천만 달러를 지원해 열악한 독립언론을 돕기로 했고 파트너 국가가 민주주의 가치를 지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데 약 2,030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발언에 나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각국이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했지만 민주주의는 이런 도전을 해결하고 인류의 존엄을 증진하는 데 여전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본회의에서는 유럽연합 대표를 비롯해 한국, 일본, 영국 등의 정상들도 화상 메시지를 통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낼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특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서도 가짜뉴스 등의 폐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민주주의, 자유, 법치 등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권보호 관련 국제조직에 1,4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본회의에 이은 토의 세션에서는 코비드 시대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와 함께 부패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부패 관련 회의를 주재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부패는 권력을 불법 자금으로 혹은 불법 자금을 권력으로 바꾸는 일종의 금융연금술이라면서 국제금융체계를 악용한 부패 행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얻은 자금을 조장하고 돈 세탁하기 위해 위장회사, 부동산 거래, 미술품 구입 등의 매개체를 필요로 하는 만큼 부패와의 싸움은 법 집행 당국뿐 아니라 금융규제나 경제 관련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재무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첫날 회의에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전 세계 독재자들이 대담해지고 있고 인권 침해가 증가하고 부패가 진전을 저해하며 잘못된 정보가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세계 최상의 희망이라고 믿는다며 이것은 민주주의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것의 원칙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t because it is perfect, but because of its principles.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주의는 사람을 위해 일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을 증진하며 평화와 번영을 만드는 수단이고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최대 도전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째이자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에는 인권 증진을 주제로 회의가 열립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주요 공약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됐고 이들 나라와 갈등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타이완이 초청됐습니다. 이번 회의가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는 자리라고 줄곧 비판한 중국은 9일 외교부 주도로 2021 남남 인권 포럼을 개최해 중국이 인권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정부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 인권의 날은 전 세계가 유엔 총회에 모여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세계 인권 선언은 세계 국가들이 인권 보호를 위해 결의하고 이행하기로 한 인류 보편적 약속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권을 존중하는 지도자들은 세계 인권 선언을 엄숙한 약속으로 간주하지만 다른 지도자들은 자국민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폄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런 점에서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면서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결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전 세계 인권 존중에 대한 증진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다시 동참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개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로써 4년 연속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관련 공개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된 가운데 비공개 방식의 회의 소집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9일 미국 정부가 이달 중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해당 사안과 관련한 공개 회의가 이달 중에 예정돼 있지 않지만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1일 전후에 매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회의를 소집하거나 시도해왔는데 국무부 대변인실은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다는 말로 올해 미국이 공개 회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도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안보리 일정에 해당 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고 우리는 현 시점 조만간 그런 회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미국 국무부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의제에서 해당 회의를 보길 원하지만 이는 안보리가 결정할 일이라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난 2014년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17년까지 매년 관련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정족수 미달로 처음으로 회의가 무산되고 이듬해인 2019년에도 회의 소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년 연속 안보리는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 나라가 북한의 인권 유린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하면서 다시 회의가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방식의 회의에 반대하면서 각 이사국들의 발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공개 회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안보리는 4년 연속 공개적인 방식의 북한 인권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과 별개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선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계속 자국민을 착취하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우리는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위반을 강조하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 향상과 인권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는 올해 회의가 열리지 않는 데 대해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위원회가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관련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서 다시 우위를 선점하지 않는 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My view is that it's regrettable that we are not retaking the high ground that we.
다만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현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여러 현안들에 집중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회의 소집을 하지 않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도 여전히 확고하다고 믿는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북한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오늘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관련 시민 사회단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자는 내용의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도 BOA에 올해 세계 인권의 날 주제인 평등과 가장 거리가 먼 나라가 북한이라며 성분과 여성차별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가 지원하는 한국의 북한인권 관련 인터넷 사이트 북한인권 라키 비움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최근 북한인권 활동가 11명과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박석길 링크 한국지부 대표입니다.
저희는 북한 사람들이 변화의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 사람들한테,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어렵게 연락도 하고 돈도 못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영향을 받고 그러한 변화의 촉진제가 들어가고 그 내부 변화, 북한 사람들이 만드는 변화들 가속화가 되고 탈북한 사람들의 그 인풋으로
이 인터뷰엔 지난 20여 년 동안 북한 인권 운동을 펼쳐온 다양한 배경의 단체 관계자들이 등장해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 어려움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입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신의 섭리가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는구나. 이게 나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이제 나의 길이 이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북한 인권 운동은 나의 숙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해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복합 공간, 즉 라키 비움의 역할을 추구하는 이 사이트의 송한나 사무국장은 9일 VOA에 동영상 제작은 여러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에 세계 인권의 날 슬로건이 All Humans All Equal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2019년부터도 Stand Up for Human Rights이라는 해시태그랑 팀도 있었던 것만큼 이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북한 주민들 위해서 Stand Up을 하고 있다도 보여주고 싶고
아울러 여러 열악한 상황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활동하는 북한 인권 운동가들을 조명하며 용기를 북돋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동영상엔 북한 인권 시민 연합의 폴란드 출신 요한나 호사냑 부국장, 영국 출신 박석길 링크 한국 지부 대표, 윤여상 북한 인권 정보 센터 소장,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대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 이영환 전환기정위 워킹그룹 대표 등 11명이 나와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영환 대표입니다.
탈북민들한테 비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쌓이게 돼요. 듣고 조사하고 기록하고 알려주고 바꿔주길 바라니까 한 얘기잖아요. 그게 수천 명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건 사실 수천 명한테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상 약속을 한 거예요. 들려주신 얘기, 우리 기록한 얘기 가지고 가만히 있지는 않고 행동을 하든지 대신해서 얘기를 하든지.
이런 가운데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국제공화주의연구소 IRI 서울사무소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 코리아와 함께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하루 동안 모든 트윗에 북한 인권 2021과 NK Human Rights 2021을 Human Rights Day와 함께 넣어 공유하자는 겁니다. IRI 서울사무소의 오정민 대표입니다.
북한 인권이 아무래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점이 많이 아쉬웠고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잘 아시겠지만 그 북한 인권 단체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이용한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분들께 이슈가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해시태그는 트위터 등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해시기호 뒤에 특정 단어를 쓰면 그 단어에 관한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 대표는 트위터 코리아가 세계 인권의 날 전후 일주일간 특정 그림 문자인 이모지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안팎의 인권단체들과 서울의 일부 외국 대사관, 개인들도 동참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뷰이에 보낸 메시지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평등 등 인권 회복을 염원했습니다. 한국의 한 운수업계 정비과장으로 근무하는 노상범 씨는 정치범 수용소와 국경지역 사살명령 등 북한 당국의 지독한 인권 침해 문제들을 지적하며 국제사회가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탈북민 이성애 씨는 전 세계를 봐도 북한처럼 인권이 없는 곳이 없다며 불쌍한 북한 인민들 생각하면 눈물만 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사는 이소라 씨는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은 몇 년 전부터 생사를 모르는 동생의 생일이라 뜻깊고도 안타까운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검열한 편지로라도 서로의 생사를 알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연, 진검다리 대표는 세계 인권의 날이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한 세계인권선언 채택 기념일임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유엔이 정한 주제가 평등, 불평등 감소, 인권 증진임을 강조하며 특히 모든 북한 주민이 자유로운 정보 접근의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길 염원하는 뜻에서 세계인권선언 19조를 주민들에게 읽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교회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의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디지털 기기들이 보급되면서 외부 정보와 문화에 귀 기울이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도 한국이나 미국의 영상과 음악 등을 접한 대학생 등 젊은 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10일 서울에서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행사로 북한 디지털 인권보고서 발간 기념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의 증언자로 나온 탈북민 김건일 씨는 북한의 디지털 기기들의 보급과 함께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 외부 정보를 접하려는 대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에서 2010년 대학을 졸업한 뒤 한때 국가과학원에 근무했던 과학도로 지난 2017년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김 씨는 2011년쯤 이미 북한 대학생들 절반 이상이 휴대전화를, 2013년쯤엔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를 가지게 됐고 USB나 SD카드를 통한 한국과 미국의 콘텐츠 유입을 차단하려는 북한 당국의 처벌 기준이 새로운 문화에 호기심이 많은 대학생 등 젊은 층들에게 특히 엄격하게 적용됐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장비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은 자신이 속한 청년 동맹이나 당 기관, 보위부 등으로부터 승인 번호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장비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영상 번호는 확률도 많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뒤에 이름, 그리고 서서, 그리고 몇 학년인지 이런 것에 대한 신원 정보를 써야 됐었습니다.
김 씨는 북한 당국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외부 정보를 접하는 혐의를 갖고 있는 이들에 대해 임의로 가택수색을 하고 해당 기기를 몰수하고 처벌하는 일들이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마녀사냥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 한 사람이 잡히면 누구한테서 이걸 받았는지까지 계속해서 이제 줄줄이 고리 형식으로 캐고 들어가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대학교를 다 졸업 못하고 이제 퇴학을 당하는 친구들이 정말, 네, 정말 많았습니다.
김 씨는 다만 보위부 등 권력기관에 친척이 있거나 부모가 돈이 많은 학생들은 걸리더라도 퇴학이나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어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 뒷배가 없으면 외국 영화도 볼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이 퍼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북한 디지털 인권 보고서는 북한의 디지털 정책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술 정책보다는 자국민을 감시하는 기술 개발에 치중된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단속 전문 검열단이 허가받지 않은 외부 파일의 유통을 막고 이전에 사용했던 외부 미디어들의 흔적까지 찾아내기 위해 한국의 파일 복구 프로그램인 컴백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등 외부로부터의 미디어 콘텐츠 유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적발된 경우라도 5년 이상 1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또 다른 탈북민 노희창 씨는 북한에서 국가 인터넷망이 설치되기 시작한 게 2012년 초였지만 여전히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극히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당 행정북 대외건설지도국 소속기관 당비서였던 노 씨는 당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신도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했다며 대외건설지도국에선 국장 한 사람만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북한 행정부서 내에서 외교 채널을 이용해야 하는 특정 부서들과 보위부 등록 절차를 밟은 극소수의 교역 일꾼 등 일부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외국인도 대사관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선 외부 정보에 개방된 인터넷 대신 내부 정보만 공유할 수 있는 인트라넷 망인 광명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광명망은 당국의 철저한 감시 아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노희창 씨는 북한 당국이 인터넷을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이 이를 통해 최고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항상 이제 수령에 대해서 할 때는 정말 이제 완벽한 인간으로 이제 수령을 다 이제 묘사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이것이 이제 인터넷 사용이 돼가지고 김정은 출신이 이제 비밀이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그 배신감이 이제 생겨날 거고 그런 경우 이제 권력 기관들도 그렇고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랑 주민들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사이버 보안 리서치 업체인 컴페리테크가 올해 실시한 조사에서 세계 175개국 중 정보 검열도가 가장 높고 미디어 환경이 제한적인 국가로 꼽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추구하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도 평화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김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오웨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9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미국의 평화운동단체인 위민크로스 DMZ가 북한의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현재와 같은 한반도의 휴전 상태를 그대로 이어갈 충분히 유효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거나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터지는 건 아니지만 평화를 위한 대화 없이는 현재의 모호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거나 아니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의 당사자들은 모두 그것을 잘 알고 특히 한국인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다시 의제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퀸타나 보고관은 한반도 상황의 복잡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접근법이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을 잊거나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인권에 대한 우려를 논의하는 것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에 대한 존중은 평화에 대한 존중만큼 중요한 것이란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두려움이나 부족함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과의 외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9일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결과 발표를 위한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회의 기간 중 종전선언과 관련한 내용이 제기됐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모든 우리의 동맹과 해외 주둔 미군의 안보를 증진시키기를 희망하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의 일환으로 계속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미국은 북한을 향해 어떤 적대적 의도도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행정부 초기부터 그들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놓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든 나라들이 평화와 안보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할 수 있다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날 그린필드 대사의 발언은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실과 당국자 등의 종전선언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과 거의 동일합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 7일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 미 중앙정보국 국장 대행이 밝혔습니다. 다만 동맹국과의 연합 구축은 중국 문제를 다룰 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 국장 대행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중국과 적이 되지 않은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very country in Asia, probably except North Korea, wants to be friends with the United States. Number two,
호랑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모렐 전 국장대행은 9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한반도와 아시아를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최근 한국이 아닌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의 외교관과 만났을 때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미국과 친구가 되고 싶지만 어느 나라도 중국의 적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 요소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택해야 한다면 그 선택은 쉽다며 미국이 이들 나라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겁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미국이 정책적 관점에서 해야 할 일은 중국을 다룰 때 동맹국들이 미국 뒤에 서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가 함께 중국에게 중국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하면 중국은 귀를 기울이거나 때로는 행동을 바꿀 의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렐 전 국장대행은 또 미국이 중국 문제를 다루는데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국내 사안을 우선 정돈하는 것이라며 이는 중국과의 경쟁만이 아니라 동맹국들이 미국을 따르도록 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미중 사이 선택과 관련해 미국 관점에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며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진짜인 것처럼 느끼고 장기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picture is not good because countries do feel like Chinese economic coercion is real.
미국의 동맹 파트너국은 미중 사이 선택에 직면했을 때 국제 자유질서의 수호자로서의 미국의 회복력과 중국의 제재 위협과 같은 매우 임박한 것 사이에서 장기적으로 무엇을 희망하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차 속자는 따라서 모렐 전 국장대행이 지적했듯이 연합 구축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동맹 파트너국의 중국을 혼자 다루는 것보다 그룹으로 함께 다루는 것이 낫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와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윌슨 센터의 수미테리 한국역사 공공정책센터국장은 미중 관계보다 한국에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라며 미중 사이 한국의 정책은 차기 한국 대통령이 다뤄야 할 주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I just don't know if we'll be able to really get South Korea to line up.
그러면서 과연 미국이 정말 한국을 미국 뒤에 서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부가 됐든 한국은 계속해서 지금처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 해치 전략과 같은 것을 채택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최근 여러 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 여론이 점점 더 매우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며 이런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최정건 한국 외교부 1차관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한국 정부 인사 참석 문제와 관련해 직전 올림픽 주최국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차관은 어제 한국의 T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평창과 도쿄, 베이징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차관의 발언으로 한국 정부가 사실상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최 차관은 저희는 어떤 결정도 하고 있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됐다고 미국의 싱크탱크가 분석했습니다. 다만 방사화학실험실의 가동 여부는 확인이 다소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열 적외선 사진을 통해 포착됐다고 미 싱크탱크가 8일 밝혔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이날 보고서에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 원자로 냉각 시스템에서 온수가 배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원자로 주변에서 온수가 배출된 것은 지난 9월 12일, 10월 23일, 11월 16일로 위성 열 적외선 이미지를 통해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몇 달 동안 원자로에서 물이 배수되고 증기 터빈과 발전기에서 증기가 배출됐을 가능성이 위성 사진으로 관찰됐다며 열 이미지를 통해 배출되는 온수가 실제로 원자로 냉각 시스템에서 방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 저자 중 한 명인 조셉 버뮤데즈 CSIS 선임연구원은 9일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원자로를 가동할 때 강의 상류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들이고 사용한 물은 원자로 내부 냉각 시스템을 통해 강으로 내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From looking at thermal imagery, thermal infrared imagery from the past three months, what happens is when the reactor is operating,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로에서 배출된 물은 영변 인근 구령강으로 흘러가는데 물이 분산되는 패턴이 지속되고 유사한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이미지에서 관측된 물의 온도는 최대 섭씨 4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당시 관측된 가장 따뜻한 물의 온도가 원자로 배출구 근처 입구에서 확인된다며 이는 원자로가 가동 중이라는 분명한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미지에서 가장 붉게 보이는 열 패턴이 방류 지역에 집중됐으며 이는 원자로에서 온수를 강으로 흘려보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특히 9월 12일 야간 위성 사진을 보면 차가운 육지와 따뜻한 강물의 뚜렷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가동해 폐연료봉을 확보한 뒤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인근 방사화학 실험실로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이 기간 열 적외선 이미지에서 연구용 원자로 IRT의 경우 가동 중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열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사화학 실험실의 작동 상태는 열 화상만으로는 확인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9월 12일에 촬영된 이미지와는 달리 10월 23일과 11월 16일의 경우 지붕이 어둡고 비교적 보호가 잘 돼 있는 것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방사화학 실험실 동쪽에 있는 화력발전소의 상태라며 하지만 아직 가동 정황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thing we typically look at is the status of the thermal plant, the heat plant that is just east of the radiochemistry plant. We see no exhaust from that.
버뮤데즈 선임 연구원은 방사화학 실험실이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물과 방사능 화학 공장을 위한 실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등 현재 온도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열이 발생한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IRT 원자로가 가동되기 위해선 영변 핵단지 내 방사화학 실험실에 증기를 공급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북한 영변 원자로 가동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24일 성명에서 북한이 영변 등 핵개발 시설에서 활동 징후를 계속 보이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역사를 배우고 알리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9년 설립된 한국의 민간단체 반크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 세계적인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자칭 사이버 외교 사절단입니다. 직업 외교관이 아니어도 손전화기만 있으면 누구나 외교 활동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이 단체에는 현재 12만여 명의 한국인과 외국인 회원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홍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천여 개 미주 한글 학교를 대상으로 한반도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며 미 주류 사회의 독도 영유권 문제, 위안부 역사, 동해 표기 등 외교적 갈등이 얽힌 한반도 역사를 바로잡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회원들이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민간 외교 활동을 벌이도록 돕고 직접 해외 회원들을 위한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크 설립자인 박기태 대표는 VOA에 미국뿐 아니라 해외 교육 현장에서 한국의 역사는 왜곡되거나 축소된다며 이는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한국의 일제강점기 시기 일본군 성노예였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사만다 가르시아 씨.
Previously, I had done research and papers on the comfort woman and Japan's imperialization of Korea, but I had.
존재의 대학에서 국제 형사 법학을 전공하는 가르시아 씨는 지금은 그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이야기를 알고 놀라움을 느꼈고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한국인 친구들로부터 소개받으며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가르시아 씨는 푸에르토리코와 에콰도르 부모를 둔 자신이 한국의 도덕적 가치를 접하며 공통점을 느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반크를 통해 역사와 문화를 배워가며 미국, 에콰도르, 푸에르토리코 문화와 연관지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사하고 있다며 자신의 반크 활동을 설명합니다. 반크는 한국을 중심으로 북미와 남미, 아세안 국가 등지에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내 활동은 지난 10년간 진행했고 미국의 초중고 대학생과 한글학교 교사 교육 활동으로 크게 나뉩니다. 10년간 20여 명의 미국인 대학생이 반크 외교사절단으로 참여했는데 소수의 인원이지만 인터넷을 통한 활동인 만큼 활동 내용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인턴인 가르시아스를 포함해 올해 8명이 인턴 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 중 4명의 미국인 대학생이 한국의 반크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위스콘신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는 커티스 펠트너 씨는 한국의 K-POP 걸그룹 소녀시대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한국 이름은 배민재. 네, 그 소녀시대 이라는 K-POP 그룹 그 노래를 봤는데 좀 흥미가 있어가지고 한국어를 재미로 배우고 싶게 됐어요. 네, 그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그냥 그 한국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수업을 수강하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5년 된 것 같아요.
반크 인턴의 주된 활동은 반크의 교육 자료를 통해 배운 내용과 자신의 한국 내 체험을 바탕으로 홍보 자료를 제작, 배포하는데 펠드너 씨는 한국인의 카페 문화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한국과 커피의 역사하고 그 한국 사람들의 사교 생활을 좀 더 알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미국에서는 커피는 그냥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 위해 그 맛있는 음료라고 보는데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커피에 대한 그 지식과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버리스타도 되게 많고 그 커피숍에 가면 어떤 로스트를 원하는지 그 고를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전문적인 커피 문화 있는 것 같아요.
기사는 이 카페에서 벌어지는 풍경을 담았는데 딸기로 장식된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을 나누며 서로 기대앉은 남녀의 모습.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몸을 숙이고 오랜 시간 공부하는 동안 음료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등 한국 사회에서 카페 문화는 하나의 제도이며 진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커피 문화가 정착한 유래와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강아린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활동하는 앨리슨 가베지 씨는 한국어를 배운 지 4년째 위스콘신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여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방탄소년단을 발견해서 그렇게 그 음악을 많이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그 여름 때 제가 그냥 혼자서 그 한글을 배웠고 그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어떤 한국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냥 커티스와 같이 그냥 재미로 신청하게 됐어요. 내용을 더 배우면서 그리고 좀 더 어려워지면서 제가 그냥 재미보다 제가 진짜 제 생각을 좀 더 깊이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부하게 됐어요.
졸업 후 미국에서 한국어 교사가 될 꿈을 갖고 있는 가베지 씨는 반크 인턴 활동의 하나로 미국 내 한국어 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그런데 왜 미국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이유를 방탄소년단, 오징어게임 등이 몰고 온 한류의 영향과 한국의 경제성장을 또 다른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GDP 10위 수준의 한국 경제 뒤에는 삼성, 현대 등 세계 최대 기업들이 있으며 사업과 기술 관련 종사자라면 매우 실용적인 언어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대학교를 다니며 교양 과목으로 배웠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하와이 대학으로 편입한 머라이어 압델파타 씨는 한국의 고전 문학인 홍길동전과 제주도에 대한 자신의 연구를 기사화했습니다. 조선의 로빈후드 홍길동이란 제목을 달면서 그러나 영국과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다른 만큼 두 인물의 차이가 크다며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장남만이 시험에 응시하여 왕을 섬기는 학자나 군인이 될 수 있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장남보다 능력이 뛰어나도 시험을 볼 수가 없었는데 홍길동이 그랬다고 적었습니다. 미주 한인 4세인 사라 리 씨는 하와이 대학에서 관광학과와 한국어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자신이 하와이 출신이어서 한국의 섬도시 제주도에 관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사라 씨는 거상 김만덕과 그의 일대기를 그린 만덕전, 또 만덕제와 한복의 변천사를 기사의 주제로 삼고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복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옷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사라 씨는 4명의 인턴이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와 경험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턴들이 작성한 기사와 홍보물은 반크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며 한국과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의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됩니다. 반크의 웹사이트에 한국의 문화, 역사, 언어에 대한 자료들은 한국의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에서 배포한 검증된 내용이며 인턴의 연구 내용과 기사 홍보물은 이를 근거로 확인을 거쳐 공개합니다. 4명의 미국인 대학생이 반크 인턴으로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정부 지원기금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플래그십 프로그램의 1년 연수 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를 통해 반크와 인연을 맺고 한국을 학습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학생들은 반크 활동을 통해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알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란이 씨입니다.
지금 한국 전쟁을 겪으셨던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 일제 감정기나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많이 흥미롭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독도도 일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독도에 대해서도 많이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해가지고 방크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교육으로 해서 강의를 주셔가지고 좀 더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아요.
커티스 펠드너 씨는 유럽과 미국에 대한 지식에 비해 동아시아에 대한 배경과 지식이 없었다며 한국인의 입장과 관점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여 년 활동을 이어가는 반크는 올해부터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브릿지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주제의 현상과 사건을 공부할 수 있고 동참하도록 독려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인권과 건강, 미디어와 문화, 환경, 인종 정의와 그 밖의 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연구 자료와 홍보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흥행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는 넷플릭스 서비스가 없는 중국은 불법적인 드라마 배포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 협정에도 어긋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동 내 여성 인권에 대해 부르카를 입도록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과 일본 동해 표기 등 정치적 논란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01년 12월 10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제1회 노벨상 시상식이 개최됩니다. 노벨상은 과학자인 노벨이 남긴 거액의 기부금으로 평화상과 물리상 등 5개 부분에 걸쳐 인류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날 노벨상 수상의 영광은 X선을 발견한 렌트겐과 적십자를 창설한 앙리 뒤낭을 포함해 6명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1회 노벨상 시상식은 그리 성공적이진 못했습니다. 스웨덴 국왕은 시상식이 외화 낭비라며 참석하지 않았고 시상식장에는 하객이 없어 요리사와 종업원이 드레스를 입고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또한 시상식 당일까지 메달이 도착하지 않아 임시 메달을 수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제1회 노벨상 시상식은 볼품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벨상은 점점 그 권위를 찾아가게 됩니다. 현재 노벨상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36년 12월 10일 대영제국의 국왕 에드워드 8세가 왕위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합니다. 윌리스 심슨이라는 미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심슨 부인과 단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왕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을 영국 국민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결국 왕위와 사랑 중 하나를 택하라는 나라의 요구에 사랑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8세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내용의 퇴임사를 발표합니다. 당시 에드워드 8세의 나이 43으로 왕으로서의 재임 기간은 11개월이 채 안 됐습니다. 영국 왕으로서는 유일하게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난 에드워드 8세는 이후 왕위에 오른 자신의 동생 조지 6세로부터 윈저 공작의 자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심슨 부인과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